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중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도록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어제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우방국들에게도 엄청난 위험이라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뿐 아니라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지 않는 나라들과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무역의 90%가 이루어지는 중국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며 중국이 도움이 되고 있지만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이 어제 아버지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직후 선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러시아 측과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 당국과 연결된 러시아 변호사를 만났으며 이 변호사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만남에 동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변호사 나탈리아 베셀리츠카야와의 만남에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고 이 변호사가 의미 있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즉각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만남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모슬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대해 승리를 선언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주택들을 직접 수색하며 ISIL 잔존 세력들에 대한 소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현재 모슬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고 무장 세력은 200평방미터 지역에 고립돼 있습니다. 이라크 군인들은 잔존 무장 세력이 광신자들로 대부분 이라크인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은 모술에 약 100명에서 150명의 ISIL 무장세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무장세력을 생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남부의 세계 지방을 포괄하는 휴전이 일부 폭력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고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다라아와 쿠네이트라 지방에서 산발적인 교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러시아, 요르단이 중재한 이번 휴전이 지켜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리아 정부와 반군은 이번 휴전 회담에는 불참했지만 6년간의 내전 종식을 위해 유엔이 중재하는 새로운 평화회담에는 참가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한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정부는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길을 마련하는 어떤 조치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가 참가하는 연합해상훈련이 인도양 해역에서 오늘 시작됐습니다. 말라바르로 불리는 이 연례 연합훈련은 1992년에 미국과 인도가 먼저 시작했고 나중에 일본이 합류했습니다. 올해 훈련은 미국에서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와 인도 유일의 항공모함 비크라 마디티아, 일본의 최대 전함인 이즈모가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말라바르 2017훈련이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해상보안에 대한 다양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훈련의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전 단계인 회원국 행동계획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밝혔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이날 열린 나토 우크라이나 위원회 회의 뒤에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는 현재 나토 가입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2020년까지 3개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안보 분야에서 자국의 정치적 미래를 분명히 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1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 신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미사일은 국제사회의 최대의 안보 현안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은 외교적 해법이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긴장 고조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자국민들에게 모든 북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22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4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도발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 신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10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도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미국 등 우방국들과 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 결의 채택 등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완전한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한 비핵화 대화를 견인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북핵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남북 간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긴급한 현안이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화해에 관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미사일은 국제사회의 최대의 안보 현안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주요 회원국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고요.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남북 대화, 남북 관계 복원,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화해, 분위기 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고.
강 장관은 이어 현재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된 미한일 대 북중러 간의 대치 구도에 대해 신냉전 구도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한국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으며 방법론적 측면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을 신냉전 구도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 장관은 또 최근 독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관계를 혈맹으로 표현한 데 대해 이는 과거 북중관계를 지칭한 것이라며 최근 중국의 기본 입장을 평가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전면적이고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또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안보리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미국은 일방적인 제재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본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미한 간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ICBM 여부에 대해 미한 당국이 계속 분석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름에 상관없이 북한 미사일 능력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데 공통 인식을 갖고 안보리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ICBM으로 단정하려면 사거리도 중요하지만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획득했느냐가 중요하다며 그 부분에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스포츠 교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양측의 스포츠 교류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제재의 목적은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 차단이라며 자금 유입에 우려가 없는 민간 교류나 모니터링에 철저한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공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북한이 지난 4일 ICBM급 화성 14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46개국이 규탄 및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9일 기준으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46개국과 유럽연합, 유엔,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 3개 국제기구가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거나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내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반관 반민협의체인 동북아 협력대화 참석을 계기로 만나 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합니다. 지난 4일 북한의 화성 14형 발사 이후 처음 만나는 3국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조건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베를린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구상과 관련해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남북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무관하게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명균 한국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남북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의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 내용입니다.
베를린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당면 과제를 협의하고 이행하기 위한 남북대화 추진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조성 시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당국 간 대화를 추진하면서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현안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독일 베를린 쾌르버 재단 연설에서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휴전협정 체결 1인 오는 27일을 계기로 한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 재개 등을 제안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적대행위 금지를 논의할 군사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논의할 적십자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또 판문점 연락사무소 직통전화와 군통신선 등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가되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능동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관련국들과 협조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재와 대화의 병행 기조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내놓은 제안에 대해 북한이 사안별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입니다.
최고 존엄에 대한 비방이 최근 인권 문제가 계속 열기돼가지고 계속 북한의 아킬레스건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 남북관계 차원에서나마 서로 이제 비방을 중단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체제의 그 존엄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성과로 이제 받아들이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는 나름대로 좀 메리트를 갖고 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5.24 제재 조치 해제 등을 요구하며 문 대통령의 제안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핵 문제에 관한 한 한국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 또한 당국 간 대화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입니다.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김진무 교수입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상시적으로 유지하면서 그것을 대남 협상 카드 사용하거나 어떤 협상 전략에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포괄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북한이 그중에서 어떤 사안별로 분리해서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을 때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는 무관하게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의 10일 정례 기자 설명회 발언 내용입니다.
지난해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이후 이제 공유가 중단됐습니다만 현재 유니세프와 WFP 등에서 공유 재개를 요청을 해서 뭐 투명성이라든지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대변인은 통일부가 국제사회의 북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양지원과 보건의료 사업에 관해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정보 당국자들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무력 사용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쟁 발발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외교적 해법이 최선이라는 건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 정보수장을 지낸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은 6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외교적 해법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래퍼 전 국장은 실행 가능한 무력 공격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며 미국이 핵미사일 시설을 겨냥해 선제 타격을 하는 건 끔찍하고 무모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을 여러 차례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북한 정권이 고심하지 않은 채 바로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 타격은 매우 위험한 시도란 겁니다. 미군 당국자들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미한 동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지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태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클래퍼 전 국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이 진지하게 북한과 양자 대화를 하며 아마도 평화협정 체결로도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과 평양에 과거 쿠바처럼 이익대표부를 설치해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외부 정보를 북한으로 운반하는 통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익대표부란 공식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들이 서로 설치하는 준공관 성격의 외교대표부를 말합니다. 클래퍼 국장은 이런 외교적인 개입이 북한 국민들에게 왜 북한이 요새처럼 고립화되고 주민에게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자금을 군사력에 투입하는지에 대한 북한 정권의 논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울시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중국과 협력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옛 클린턴 행정부에서 CIA 국장을 지낸 그는 5일 AOL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정권 교체는 아주 힘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달콤한 제안에 설득당해 자리에서 물러나는 유형의 지도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실질적인 옵션은 중국과 협력해 북한에 대한 경제 압박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시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과의 협력을 접으려는 신호를 보인 것에 대해 그래도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 대행은 5일 CBS 방송에 좋은 대응 방안이 아무것도 없다며 현실적 대안은 미사일 방어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장 대행을 지낸 그는 핵미사일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정밀 타격은 제2의 한국전쟁과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험하고 외교적인 해법도 사실상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모렐 전 대행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와 관련해 협상할 가능성이 없다며 제재 외엔 한국과 하와이, 캘리포니아, 알래스카주에서 현재 하고 있듯이 미사일 방어력을 강화하는 것밖에 대안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모든 북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북한을 둘러싼 긴장 고조와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외무부가 7일 자국민들의 모든 북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북한을 둘러싼 현재 긴장 수준과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을 이유로 들면서 이에 따라 긴급한 이유를 제외한 다른 모든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북한 정권의 억압적인 성격과 인권과 자유에 대한 존중 결여, 계속되는 탄도미사일과 핵실험,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적 태도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많은 경우 기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면서 외국인 등에 대한 자의적 구금이 주기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각한 범죄는 수감으로 이어지거나 심지어 처형될 수도 있고 수감시설은 매우 열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한 이유로 북한에 가야만 하는 자국민들은 극도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프랑스 외무부는 통상 북한에 단파 라디오 같은 음향기기와 휴대전화와 컴퓨터 같은 통신기기를 갖고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서적과 잡지, 녹음 테이프와 영상 테이프, 문서 등을 압수할 수도 있다며 특히 한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북한에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보건체계에는 결함이 많고 의료장비와 기본적인 의약품 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에 한동안 지속됐던 밀월 관계가 끝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는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지요. 지난 석 달 동안의 양국 관계를 최원기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밀월 관계는 지난 4월 6일 미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 별장인 마라라고에서 이틀간 열린 정상회담과 만찬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고 시진핑 주석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 have made tremendous progress in our relationship with China.
시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미국과 중국 관계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중미 두 나라와 국민을 위해 번영을 만들어내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해 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중 수뇌부는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물품에 대해 45%의 관세를 매기했다고 으름장을 놨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4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부르면서 북한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풀었으면 좋겠다는 논리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핵 문제에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중 수뇌부의 협력은 4월 중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일본 TBS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4월 18일 중국에 이틀 뒤인 20일 핵실험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수뇌부는 이런 사실을 미국에 전달하는 한편 북한에 핵실험을 강행하면 북중 국경을 장기간 봉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TBS 방송의 보도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4월 20일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날 백악관에서 파울로 젠텔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변화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두세 시간 동안 아주 이례적인 움직임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Some very unusual moves have been made over the last two or three hours.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관측통들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6차 핵실험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중 수뇌부의 밀월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는 용어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4월 28일 미사일을 발사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매우 존경받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바람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이번 발사를 나쁘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주장하는 북한과의 대화에도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김정은과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나는 전적으로 영광스럽게 그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적절한 환경 아래서 그걸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6월 들어 두 정상 간 밀월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0일 중국의 북한 핵 미사일 해결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도와주려는 중국의 노력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런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하나둘씩 중국을 자극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6월 29일 북중 국경지대에 소재한 중국 단독은행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중국 은행을 제재한 것은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북한을 배제하겠다는 재무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action reaffirms the Treasury Department's commitment to ensure that North Korea.
또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중국인 두 명과 중국 기업 한 곳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제재 대상자는 중국인 순회이와 리홍리, 다이렌 글로벌 유니티 쇼핑으로 모두 북한과의 불법 거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제재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즉시 이번 실수를 바로잡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로 인해 관련 사안에 대한 양자 협력 관계에 영향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는 6월 29일 타이완에 14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2등급이었던 중국을 북한과 같은 3등급으로 강등시켰습니다. 또 미 국방부는 이달 초부터 남중국 내 중국의 인공섬 부근에 군함을 보내 무력 시위를 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도 재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의 취 텐카이 대사는 미국의 행동이 말하라고 해서 타결된 양국 정상의 합의와 미중 관계의 긍정적 발전 추세에 위배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믿은 것이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닉 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시진핑 주석이 대북 강경 조치를 취한 것으로 믿은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자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밀월 관계가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밀월 관계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도 미중과 밀월이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어제 논평에서 미국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랜서의 한반도 출동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 공군은 지난 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의 시험 발사 나흘 만에 태평양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B-1B 전략폭격기 편대를 출격시켜 강원도 필승사격장에서 북한 핵심 시설을 정밀 폭격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이후 한반도에 B-1B 전략폭격기가 출동할 때마다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올해 북한과 중국 간 교역액이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제재의 여파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줄었지만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늘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중 교역액은 20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만 7천 달러 줄어든 겁니다. 부문별로 보면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준 반면에 대중국 수입은 크게 늘었습니다. 5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금액은 6억 9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6% 줄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석탄이 2억 2천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3월부터 3개월 연속 대중 수출이 중단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45%가량 줄었습니다. 지난해 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는 올해부터 북한산 무연탄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했고 중국은 2월 19일부터 북한산 무연탄 수입을 올해 말까지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편물을 제외한 의류가 1억 7,500만 달러로 대중 수출품 2위에 올랐지만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23.5%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철광석 수출은 1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7.9%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전기기기와 부품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보일러와 기계류가 2위, 인조 필라멘트 제품이 3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원유는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고 석유와 역청유 제품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3,500만 달러어치가 수출됐습니다. 또한 대북교역이 제한되는 항공유는 이 기간 1,700만 달러어치가 북한에 수출돼 지난해보다 25.8% 증가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정기 운항을 시작한 북한 여객선 만경봉호의 안전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선박은 국제기구의 안전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노후화가 주된 이유로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여객선 만경봉호에서 30건이 넘는 안전 결함이 발견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박을 관리 감시하는 기구인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검사 기록에 따르면 만경봉호는 첫 운항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 5월 25일 블라디보스톡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운항 관련 안전 항목에서 9건, 화재 안전에서 7건, 선박의 구조물 상태와 인명구조 장비 각각 3건 등 모두 34건의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선박 운항에 필요한 서류 미비와 같은 작은 결함도 있었지만 대체로 선박과 승객들의 안전과 관련된 항목을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만경봉호는 이후 일주일 뒤에 이뤄진 운항 때까지 이 같은 지적사항들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만경봉호의 다음 운항인 6월 1일에도 검사를 실시했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34건의 안전 항목에서 결함을 발견했다고 항만국 통제위원회는 밝혔습니다. 다만 그 다음번 운항인 6월 8일 검사에서는 결함이 17건으로 줄었고 가장 최근인 6월 29일 검사에서는 13건의 결함이 발견되는 등 점차 문제점을 고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반 승객이 탑승하는 여객선으로 13건의 안전결함 건수는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위원회가 안전검사를 실시한 여객선은 중복된 선박을 포함해 모두 30척이었습니다. 이 중 결함이 많은 순서로 선박들을 차례로 나열하면 만경봉호는 네 번의 검사 모두 결함이 가장 많은 선박이었습니다. 파나마의 여객선인 MSC 라이리카호는 그 뒤를 이었는데 만경봉호의 가장 최근 결함 건수인 13건보다도 2건이 적은 1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선박들은 대부분 결함 건수가 없거나 미미했으며 결함이 많은 선박도 10건을 넘긴 경우는 없었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안전검사를 대체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발행한 2016년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무작위로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의 숫자는 275척, 이들의 전체 결함 건수는 2,27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검사를 받은 모든 북한 선박들에서 적어도 한 건 이상의 결함이 발견돼 100% 결함 발견률을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 선박에서 다른 나라 선박들보다 더 많은 결함이 발견되는 건 노후화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초 BOA는 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의 절반 이상이 건조된 지 30에서 40년이 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건조기간이 10년이 안 된 신형 선박은 4척에 불과했습니다.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만경봉호는 건조 연도가 1971년으로 선박 수령이 46년입니다. 앞서 러시아 언론 등은 만경봉호가 5월 17일부터 주 1회 북한 라진항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톡항을 운항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만경봉호는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거쳐 40개 객실과 상점, 사우나 등 부대 시설을 갖췄으며 200명의 승객과 함께 최대 1,500톤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으로 6일 현재 만경봉호는 블라디보스톡 인근 해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모았던 올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전해드리겠고요. 또 얼마 전에 말기 암 판정으로 가석방된 중국의 반체제 운동가 류샤오보를 미국과 독일 의료진이 진찰한 소식 알아보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에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주요 20개 나라 지도자들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모였죠. G20 정상회의 이제 마무리됐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 주요 20개 나라 정상들이 모여서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안보와 국제 공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이 G20 정상회의가요. 토요일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이틀 동안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올해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문재인 한국 대통령 이렇게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정상들이 많았고요.
예.
미국의 파리 기후 변화 협정 탈퇴 선언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에 진행된 회의라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본회의 일정에서는 기후변화 문제가 핵심 의제였고요. 이와 병행된 이 각 참가 정상 간의 개별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비롯한 한반도 위기 대처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됐습니다.
예. G20에 이제 처음으로 참석하는 정상들도 많고
네.
또 새로운 환경들이 조성된 상황에서 열리는 것만큼 관심이 높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본회의에서 기후변화 문제가 역시 가장 큰 의제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장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국제적인 약속이죠.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로 지난달에 선언을 했는데요.
예.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이렇게 주요 정상들은 파리 협정 준수 의지를 G20 공동성명에 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요. 성명은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G20 회원국은 파리기후변화협정을 되돌릴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준수 의제를 강조하면서도
예.
미국의 탈퇴 결정을 주목한다고 적어서 양측 입장을 모두 반영하는 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또 경제 현안에서도 역시 미국과 나머지 다른 나라들의 입장이 달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국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미국이 여러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탈퇴하고요. 이 개별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 수준에 돌입한 상황인데요.
예.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기후변화 문제에서는 미국과 나머지 19개 나라들의 입장이 확연하게 갈렸다면 이 경제 현안에서는 미국과 다른 참가국들이 어느 정도 타협을 이룬 게 성과를 볼 수 있는 걸로 외신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호무역 기조로 돌아선 미국 또 그리고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다른 나라들 어떻게 그 타협을 이뤘습니까?
네, 이번 G20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서는요.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도 이 호혜적인 무역 투자의 중요성과 무차별 원칙에 주목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무역 방어 수단들을 인정한다라고 선언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종 무역 협정에서 탈퇴하거나 재협상하는 이유가 바로 불균형, 불공정한 통상 현실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미국의 계속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 공동성명의 이 호혜적, 그러니까 서로 혜택이 되는 그 무역과 정당한 무역 방어를 성명에 넣은 게 이런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 자유무역만을 강조하던 G20이 미국의 영향으로 한 발 물러섰다. 이런 평가도 나올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신문인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G20 정상회의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자유무역을 강조했던 것에서 한 발짝 후퇴한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를 하면서요.
예.
이 중국 등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불만을 가진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동조한 결과로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고
예,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 정상들 간의 개별 회의도 활발하게 진행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개막일인 7일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당초 예정됐던 35분 회담 시간을 훌쩍 넘겨서 2시간 넘게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예.
두 정상이 6년째 내전 중인 시리아 서남부 지역 휴전에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휴전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9일 정오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지난해 미국 대선에 러시아 당국이 해킹 등으로 개입한 사건, 또 트럼프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러시아 측과 내통한 의혹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그러니까 대선 개입을 알고 있다. 그만두라고 했다라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회담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걸 확인시켰고 그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알아듣고 동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해킹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회담 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사이버 보안 조직 창설을 논의했다는 글을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올렸고요.
예.
대선 해킹을 비롯해서 많은 부정적인 행위들을 감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해킹 행위를 한 당사자인 러시아와 관련 사안에 힘을 합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언론과 정치권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한국 대통령 이렇게 G20 정상들이 개담회담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일관된 대북 제재를 통해서 이 사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네, 중국의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죠. 류샤오보. 얼마 전에 가석방됐는데 지금 위독한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가석방된 중국의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죠. 류샤오보의 병세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치료를 담당한 중국 의료기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선양 중국의과대학 부속 제1병원이요. 성명을 냈는데요. 간암 환자인 류샤오보의 위가 심하게 부어올랐고 저혈압과 신장 기능 저하가 확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노벨상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지난 주말부터 알려지면서 예. 국제적인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류샤오보는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인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89년 테난먼 광장에서 벌어진 중국의 대규모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인데요.
예.
미국 컬럼비아 대학 방문자로 있었던 중에 중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소식을 듣고 귀국해서 동참을 했는데요.
예.
이후에도 꾸준하게 중국 정부에 저항하다가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로 11년을 받고 지난 9년에 수감이 됐습니다.
네.
중국의 민주화와 인권 향상을 위한 비폭력 투쟁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난 201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간암 말기로 건강이 악화돼서 지난달 23일에 가석방됐습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류샤오보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출국을 중국이 허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 등은요, 류를 완전히 석방하고 출국을 허가를 하라고 중국 정부에 요구를 해왔는데
예.
중국 정부가 이를 줄곧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독일 의료진이 중국에 가서 류샤오보의 상태를 직접 살펴본 결과 류의 암이 종말기, 그러니까 임종 직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정을 했는데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해서 해외로 이송할 수 있다고 촉구를 했는데
예.
중국 정부는 이 복역 중 이 가석방 상태인 사람이 신병 치료차 출국한 선례가 없다면서 류샤오보의 출국 불허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지난 주말 미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 선거 운동 당시 캠프 측과 러시아 내통 의혹 문제 다시 불거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는데요. 지난해 6월에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와 러시아 변호사와의 만남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주니어 씨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대책 본부가 있던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러시아 변호사 나탈리아 베셀니츠카 씨와 만난 걸로 뉴욕 타임스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 트럼프 주니어 씨도 이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또 폴 매너포트 당시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도 동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사위 또 캠프의 주요 인사들과 러시아 변호사가 만났다 이런 의혹을 이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한 거군요. 그렇다면
네.
이 만남이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이날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 러시아인하고 사적으로 만남을 가진 것이 처음 확인된 경우로 뉴욕타임즈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예.
이 트럼프 주니어 씨가 지난해 6월 9일에 이 러시아 변호사를 만났는데 이때는 아직 공화당 전당대회 전이지만 트럼프 당시 후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를 확보한 다음입니다.
예.
그래서 뉴욕타임스 신문이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트럼프 주니어 씨가 이날 만남에 응했다라고 예. 전했습니다.
자, 뉴욕타임스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서 트럼프 주니어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주니어 씨가 지난 토요일 첫 보도가 나온 뒤에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건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씨는 지난 2013년에 러시아에서 국제 미인대회의 하나인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개최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 이날 모임을 주선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전엔 몰랐다면서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얘기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만난 사실은 인정을 했군요.
네.
그렇다면 이 러시아 변호사가 실제로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트럼프 주니어 측에 제공을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트럼프 주니어 씨가 말을 했는데요.
예.
러시아와 관련 있는 사람이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클린턴 후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다. 이렇게 이 베셀니츠카야 변호사가 말을 했는데
예.
뭐 얘기가 모호하고 앞뒤가 맞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별로 의미 있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뭐 그런 사실이 뭐 금방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여성이 러시아 어린이 입양 문제에 관한 얘기로 화제를 좀 바꿨다면서
예.
아, 바로 그 문제로 찾아왔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라고 트럼프 주니어 씨가 말을 했습니다.
예.
이날 변호사와의 만남은 20분에서 한 30분 동안 진행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날 만남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만남이었다. 뭐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만남이 아니었다. 이렇게 트럼프 주니어 측의 입장이군요.
네.
자, 그렇다면 그 러시아 변호사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베셀 니치카야 씨는요, 이 트럼프 주니어 씨와 만났을 때 대통령 선거에 관한 얘기는 뭐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또 러시아 정보를 위해서 일한 적도 없고 이런 문제를 러시아 정보 관리들과 의논한 적도 전혀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바로 이 변호사 고객들 가운데는 러시아 정보와 가까운 인사들과 기업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만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예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내일 흐리겠습니다. 중강과 강계, 희천지역에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포 아침기온 23도, 낮기온은 32도, 신유주 아침기온 23도, 낮기온 29도고요. 수풍 아침기온 21도, 낮기온 32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31도, 희천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은 32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30도, 용현 아침에는 22도, 낮 기온 32도고요. 개성 아침에는 23도, 낮에는 31도, 사리온 아침에는 23도, 낮 기온 32도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구름이 끼고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36도, 풍산 아침에는 14도, 낮에는 27도고요. 청진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9도, 웅기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38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14도, 낮에는 24도가 예상됩니다. 해상도 내일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오전에 4m까지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7월 12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중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도록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가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어제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후방국들에게도 엄청난 위험이라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뿐 아니라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지 않는 나라들과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무역의 90%가 이루어지는 중국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며 중국이 도움이 되고 있지만 더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잃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수단 중 하나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과 러시아의 변호사와의 만남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나탈리아 베셀리치키아 변호사를 알지 못하며 모든 러시아 변호사와 그들의 해외 접촉을 추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어제 아버지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직후 선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 러시아와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타워에서 이뤄진 이 만남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현 백악관 선임 고문과 폴 매너포트 당시 공화당 선거대책본부장도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성명에서 러시아 당국과 연결된 러시아 변호사를 만났으며 이 변호사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만남에 동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셀리츠카야 변호사와의 만남에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고 이 변호사가 의미 있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즉각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모술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대해 승리를 선언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주택들을 직접 수색하며 ISIL 잔존 세력들에 대한 소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현재 모술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고 무장 세력은 200평방미터 지역에 고립돼 있습니다. 이라크 군인들은 잔존 무장 세력이 광신자들로 대부분 이라크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은 모술에 약 100명에서 150명의 무장 세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많은 무장 세력을 생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남부의 세계 지방을 포괄하는 휴전이 일부 폭력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고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다라아와 쿠네이트라 지방에서의 산발적인 교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러시아, 요르단이 중재한 이번 휴전이 지켜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리아 정부와 반군은 이번 휴전회담에 불참했지만 6년간의 내전 종식을 위해 유엔이 중재하는 새로운 평화회담에는 참가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한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정부는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길을 마련하는 어떤 조치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가 참가하는 연합해상훈련이 인도양 해역에서 오늘 시작됐습니다. 말라바르로 불리는 이 연례 연합훈련은 지난 1992년에 미국과 인도가 먼저 시작했고 나중에 일본이 합류했습니다. 올해 훈련은 미국에서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와 인도 유례 항공모함 비크라 마디티아, 일본의 최대 전함인 이즈모가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말라바르 2017훈련이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해상 보안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훈련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전 단계인 회원국 행동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밝혔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이날 열린 나토 우크라이나 위원회 회의 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는 현재 나토 가입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2020년까지 3개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